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한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대통령 박정희, 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다섯 번째 이야기.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한테 우리는 김우중 회장, 또 회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김우중에게 우중아 하고 부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김우중 사장에게 우중아 그렇게 불렀답니다. 왜?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그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대구사범 교수였는데 그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각별한 그런 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김사장이 아니고 아예 우중아 그냥 그렇게 불렀다고 뭐 그러더군요. 예.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우중아 뭐 그래 그게 잘 안 어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게 불렀다. 그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의 그 수출에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응원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정책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윤보선, 맞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했었대요. 올 것이 왔구나. 왜? 장면 정부가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에, 도대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랬을까요? 요즘에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아마 그때는 좀 더 했겠죠. 예.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조직,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조직, 거기가 군대였거든요. 왜? 군대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예. 미군으로부터 뭘 많이 또 배웠을 테니까. 그랬었던 거죠. 아무튼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했었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커다란 저항이 없었어요. 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치가 어떻게 됐던 아무튼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이들은 풀뿌리를 캐가지고 그것을 지금 씻고 있는 그런 중인 겁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있는 그런 나라, 어린아이들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퀴즈를 또 하나 내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실시한 정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조셉 스탈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했던 것.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은 사회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소련은 희망이었으니까. 전 인류에게 소련은 희망이었던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던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 조금 있으면 소련이 미국을 능가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정도였으니까 소련은 희망이었던 겁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본주의는 엉망진창인데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과학자들 경제학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하, 멋지게 말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잘 되고 경제도 잘 굴러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3개년 계획을 뭐 확대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포적 공업화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내포적 공업화라고 하는 건 말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수입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급자족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수입해서 쓰던 거 그걸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컨셉에 기초를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멋있게 세웠는데 문제는 공장을 세우려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끼리 뭘 하냐 이거예요. 뭐 있어야 하지. 네. 공장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 뭡니까? 도로라도 닦으려면 어디 가서 시멘트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재를 들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은 구걸여행을 다니는 것이죠. 네. 구걸여행을 다녔어요.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 미국이죠.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을 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케네디가 우습게 보는 거죠. 야, 너는 뭐 쿠데타 한 사람인데 그 되게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지도자로 잘 대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쿠데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내가 그 미국의 정책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월남전에도 내가 협조를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못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어디 돈을 빌려줄 만한 데가 없을까? 우리하고 같은 처지. 분단된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 거기는 좀 나을 거야. 그래서 서독을 가는 거죠. 네. 서독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독을 가서 서독에 립게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장관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 당신네처럼 우리도 공산주의하고 공산국가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라. 처지가 같지 않냐. 꼭 갚을게. 라고 읍소를 해가지고 1억 4천만 마르크라고 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개발 자금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유명한 그 독일 광부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하고 뭐 울고 뭐 이러는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때 벌어진 일인 거예요. 네. 뭐 하러 다녔느냐? 돈 빌리러 다닌 거예요. 돈 빌리러. 네. 경제개발 자금이 없거든. 공장을 만들려도 뭐 있어야죠. 네. 자, 그때, 자, 에르하르트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7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조언을 하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첫 번째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세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을 만드세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산업,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유. 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세요. 기술 인력을 양성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세요. 일본과 수교해라. 그거였습니다. 일본과 수교하라고 하는 것은 에르하르트 장관도 그랬었지만 독일에 케네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일본과 수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왜 일본하고 수교를 해야 되는데 뭐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내가 수교를 해 라고 화를 내지만 결국은 수교를 하지요. 왜? 자본을 받아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 시장 중에 굉장히 큰 시장 아니에요. 일본이. 그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였죠. 대일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와 약속한 대로 월남 파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1964년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왜? 달러가 있어야겠는데, 달러가 있어야겠는데, 달러를 어디 가서 구걸 하자니 잘 구걸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 그런데 1962년에 수출이 반짝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달러가 들어온 거야? 아, 환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군요. 그래요? 그럼 수출이 앞으로 더 늘 수 있겠네. 수출로 갑시다. 해서 수출 드라이브, 수출을 국시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1965년 연두교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출이 아니면 죽음이다. 세상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아니고 대통령이 연두교시를 하는데 수출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때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입국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의 이 글자는 사실은 1970년 1월 6일에 쓴 글자죠. 나중에 이제 쓴 글자입니다만, 아무튼 1964년부터 공식적으로 수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한국일보 사장이었는데, 이 장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불도저였습니다.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전에도, 장기영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수출을 하라고 하는데 수출에 대해서 저항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왜? 수출을 하려면, 보세요.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돼요. 왜? 뭐 있어야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수출을 하지 않고, 아니,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정말 빈약한 것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에서 조금 나아진 게 뭐였어요? 가발. 가발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발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선 가발 장사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와가지고 가발 만들면 머리카락 만드는 것보다, 머리카락 파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봅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러면요. 머리카락 수출하는 거 좀 금지시켜 주세요.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게.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쥐잡기 운동 아마 기억나시죠? 예, 초등학교에 쥐 잡아가지고 갔었잖아요. 쥐꼬리 들고. 예. 그래가지고 그 쥐 껍질을 가공을 해가지고 밍크코트로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푼데요.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정말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수입이 꽉꽉 막혀 있는 거야. 수입 허가, 그러니까 뭐든지 수입하려면 다 공무원들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허가를 안 해주지. 왜? 수입을 하게 되면 누가 다치죠? 기존에 국내 업자들이 다치잖아요. 마치 지금 농산물 수입하면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존의 산업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수출을 해야겠다라고 박 대통령이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개별 장관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상공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왜? 상공부는 기존 업자들의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영은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거예요. 경제기획원 장관이 상공부 장관을 쥐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장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불도저였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경제수석이 김정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김정념. 그래가지고 이 팀이 수출 주도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요. 그 수출 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게 정부 주도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입니까? 정부 주도 같죠? 이거는 민간 주도였던 겁니다. 수출 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수출을 한 게 아니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근데 뭘 밀어붙였을까? 그동안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 막아놨던 그 제도적인 장벽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장벽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특히 농업 같은 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 모든 산업에 다 그게 돼 있었던 거죠. 모든 산업이 다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허물어냈던 겁니다. 그거를 정부 주도로 했던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제도를 정부 주도로 허물어낸 것이죠.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하도록? 민간이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하도록 그런 멍석을 깔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한 자유정책입니다.
기업들이 편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풀었고 기업들은 주도적으로 수출 사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여섯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